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유혹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겪게 되는 사탄 마귀의 대표적인 유혹이 바로 예수께서 겪어야 하셨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언제나 나를 위해 내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과 이 땅에서의 풍요와 안정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욕망, 이 욕구 또한 사탄 마귀에게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즐겁게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주일에 단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절대로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탄의 모든 시험에 아주 간단하게 미혹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아무리 회유하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탄 마귀도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깊이 돌아보십시오. 이제 사탄 마귀는 또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귀가 그를 자기 곁으로 데리고 거룩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를 성전의 가장 높은 돌출부 위에 세워놓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5절의 거룩한 성이란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즉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까요? 교회는 사탄 마귀가 절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까? 천만에. 교회나 특정한 장소를 신성화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참람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지만 그럼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침노하지 못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탄 마귀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집이나 교회를 마치 거룩한 영역인 것처럼 여기고 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생각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또다시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도 얼마든지 사탄이 흔들어서 파괴시키고 분열시킬 수 있는 곳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분쟁하면서 쪼개지는 것을 보십시오.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을 훈련하며 견고하게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성도의 가정도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마귀가 그 영혼을 장악하게 되면 사악한 죄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공장처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정결케 쓰시시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죄의 넘어짐에서 벗어나서 주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복된 항구에 이르기까지 인생이란 이름의 항해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정확한 위치를 말하기를 성전 꼭대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꼭대기라고 번역된 푸테르기온, 푸테르기온 실제로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에 이 모서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난간.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푸테르기온 작은 날개라는 뜻인데 성전의 가장 높은 부분의 돌출부 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곳을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남동쪽 모서리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위치 바로 아래는 기드론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데 130에서 140m 정도 되는 높은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왜 이 장소로 예수님을 이끌어 온 것일까요? 성전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디선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와서 예수님을 떠받쳐서 보호를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 예루살렘 성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벌어진 이 같은 기가 막힌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에 순식간에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될 대중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한층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메시아다운 극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메시아의 도래와 출현을 아주 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완벽한 그림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연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을 동원한 이 같은 놀라운 경이로운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단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중 앞에서 그리스도 스스로를 한층 높이고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도록 부추김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아래로 던져라.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하여 명령하실 것이며 그들의 손들 위에서 너를 떠받칠 것이니 혹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와 동일하게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능력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특별한 너의 능력을 드러내봐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외모, 재력, 학력, 권력,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어떤 인기와 명예, 타인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 등등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미디어를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들의 자랑거리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SNS는 바로 인간의 본성을 한층 부추기는 수단들이죠. 계속 네 자신을 알려, 드러내, 자랑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 소위 스스로를 영적인 대단한 지도자라고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이들 가운데 자기들이 경험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고 말하면서 그 계시의 내용을 방언으로, 설교를 하다 말고 방언으로 막 짓거립니다. 이런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주고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다 천국 간다. 이런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배 중에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자기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네가 특별해지라고 미혹하고 그것에 넘어가게 만들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죄들을 범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로 메시아로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보라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를 이 세상에서 높이고 드러내도록, 교만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궁극의 이유와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유혹을 그리스도께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벗어나게 만들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여전히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교인들이 오늘도 이러한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바로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은 기록하였으되라고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사탄은 의도적으로 생략한 어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길에, 내 모든 길에, 이 부분을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모든 길, 여기서 길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데레크, 히브리어에서 길이란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정하신 그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중요한 어절을 생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즉각 사자들을 명해가지고 그 위험에서 전혀 우리를 다치지 않게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존재를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하고 교묘한지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성전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까지 능수능란하게 왜곡해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처럼 여기서 즉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을 비롯한 사이비 교주나 올바르지 않은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두 성경을 설교한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대단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목사도 아닌 세상의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목사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상한 짓들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일까요? 유대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모두 자기들이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성경을 바탕으로 온갖 그릇된 교리와 전통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와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주장과 그들의 사상 또한 성경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의 1.1 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아주 깨끗이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임의로 첨삭하거나 인간이 이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재단해버리는 일을 사탄 마귀가 행한단 말이죠.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도구 삼아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유주의를 비롯한 오늘날 부패한 복음주의까지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온갖 저급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오염돼버린 거짓된 진리를 마치 복음인 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추악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높이고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된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탄의 신학들이란 말이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인간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서 조작하는 짓들을 능숙하게 행해왔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것에 미혹당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왜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만든다. 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거짓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믿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고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탄 마귀는 어용교회와 거짓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벨직 신앙고백서는 참된 교회의 표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제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인간의 전통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성경만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충실하게 설교하고 인간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고 복음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고 개혁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바른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곡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올바로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많고 적고가 이것이 참된 교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선명한 복음,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 예정과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 그리고 이 땅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 등의 주제들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을 생략해버리고 임의로 왜곡해서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거짓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참 진리를 통째로 왜곡시켜버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지워버리고 있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틀어막아서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듣기 싫어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주제만을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즐겨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다닌 수많은 영혼들이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도 사탄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도록 자신이 그토록 크고 유명한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 채로 자기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리조차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조작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해하고 있다는 성경에서 벗어난 달콤한 말과 가르침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상으로 그 영혼을 망치는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설교자는 곧 사탄의 가장 유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생략하고 자기의 뜻대로 왜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왜 이 중요한 이 한 부분을 생략해버린 것일까요?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이 구절을 통째로 삭제하지 않으면 자기의 유혹이 성립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부분을 누락시켜버린 겁니다. 사탄의 주장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조건 다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논리예요. 그대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일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논리란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성화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 어떤 노력을 내가 더 여기서 더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신다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덮어놓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 거야. 네. 자, 보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신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말고사 하나님이 당연히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야.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졸지 말고.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를 믿으니 이번에 틀림없이 난 승진할 거야. 사업이 잘 풀릴 거고. 질병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야.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냐. 귀로는 개혁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참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떤 위험한 곳에 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술장사라든지 뭐 신자로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잘 되게 돼 있어, 이 사업은.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사탕 발림 같은 사악한 유혹의 미끼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런 저급한 논리를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오늘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그럼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응? 믿음이. 확신이 믿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아니 확신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 거고 병이 낫지 않는 것이고 당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이렇게 거짓된 싹꾼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편에서 할 말이 없어서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믿음이 없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성전 꼭대기에서 일부러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신앙은 때로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무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무모하다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무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저렇게 버리다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숭고한 순종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무모함. 이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극히 무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모함일 따름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믿음도 순종도 사명도 아닙니다. 그릇되고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광기이고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모든 길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모든 길에 그 모든 선택과 결과에 이 구절이 들어가야 사탄의 어리석은 미혹에 놀리는 거짓인 것이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그 명하신 길을 순종하여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와 결혼을 해놓고 하나님 저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주의를 어기고 물질에 정직하지도 않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화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간절히 진실하게 묵상하지 않는 자가 주님 회심하기 원합니다. 자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애적인 회심의 감격을 주시겠습니까? 무모하고 어리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인간의 어리석은 신념에 가까운 불신앙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는 반드시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둔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전혀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는 마귀의 사악한 역사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영혼의 귀 멀고 눈 먼 자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는 참된 순종의 길 위에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지한 가운데 자기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다. 너는 결코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의 논리에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면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이 그것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던 사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말씀도 같이 보아야 된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어리석게도 나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성경의 한 구절을 임의로 왜곡해서 결코 내 마음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차해서 이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의 마사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사에서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가르고 추려가는 여정 속에 만나를 내려주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 사탄의 저의를 꿰뚫어 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모한 짓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것을 임의로 악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잘못된 적용과 그릇된 결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기 주장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특정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자기의 논리를 입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반드시 함께 병합해서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다른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바르고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만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그것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인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악용하는 일은 사탄적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약속을 핑계로 무모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믿음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또 한 가지 가시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조르는 거 절대로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 그게 믿음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정미하고 정확한 성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구체적인 지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어지는 경외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고 더 정교하게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맞추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놀라운 희열을, 기쁨을,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해야 하게 됩니다. 깊은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없는 교인이라면 그리고 온통 사람에게서 비롯된 하찮은 웃음거리들,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으로 혹은 성령의 감화력이 전혀 없는 정교한 사람의 말들로만 그것에 한없이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받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그 증거가 있는 참 신자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교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미혹하는 일은 유치원 아이들을 미혹하는 것만큼이나 쉽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반드시 참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고 그 진리의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니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그런데 교회는 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자연인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지체들에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여러분의 특별함을 인정받고자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은 마음,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여기고 싶은 욕망,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아야 될 불필요한 마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무엇을 시험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동일한 시험과 유혹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성경의 진리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서도 속아 넘어갈 수 있고 거짓된 믿음과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리석고 그릇된 거짓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순들이 제거되어 가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죠. 말씀은 개혁주의를 듣는데 삶은 왜 내 멋대로냐 말이에요.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냐 말이죠. 모순입니다. 모순. 사탄 마귀는 뛰어내리라고만 말했지 절대로 떠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이고 미혹하는 데까지만입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따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도록 미혹했고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먹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뛰어내리라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떠받쳐 줄 거라고 왜곡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와와 달리 그 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미혹해서 넘어가서 기어코 악을 결행하지만 주님은 마귀의 미혹 따위에 미동조차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격퇴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이 정령 죽게 된 것처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동일한 시험을 당하면서 반드시 번번이 패배하고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일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시험에 승리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를 하기만 하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믿도록 만드는 이 거짓된 사탄의 논리, 이 가식적인 가짜 믿음에서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를 높이라고, 너를 드러내라고, 내 자신만을 위하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물리쳐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참된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가 말씀하는 그 참된 신앙의 가치만을 지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